신앙께 상고하실 말씀은 신명기 12장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위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라. 오직 내 성물과 소음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붙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오늘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말씀이 있고 말씀을 들은 영혼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주의 말씀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성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 말씀이 잘 받기 못과 같이 우리의 심령에 박힐 수 없사오니 오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을 전한 자와 말씀을 받는 모든 자가 동일하게 성령의 가르침과 통치와 다스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무 곳에서나 자유롭게 예배해서는 안 되고 내 이름을 두는 바로 그곳에서만 예배해야 된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한 곳을 정하여 그곳에서만 예배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임재 지역에만 있고 다른 어떤 지역에는 임재하실 수 없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 있으면 다른 장소에는 없지만 하나님은 여기나 다른 곳이나 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마치 공기가 여기에도 있고 밖에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영역에 충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서만 예배 드리도록 하신 그 이유는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난 다음에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한 목적으로 즉 식용을 목적으로 짐승을 잡을 경우에 어떻게 짐승을 잡아야 되는가라는 사실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번제와 희생을 목적으로 짐승을 잡아야 될 경우는 이미 14절에서 밝힌 바대로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만 번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가 아니라 고기를 위한 목적으로 짐승을 잡아야 될 경우에는 물론 가까우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역에서 짐승을 잡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상당히 멀어서 물리적 접근이 매우 어려울 경우에는 너희들이 살아가는 각 성에서도 얼마든지 짐승을 잡아서 먹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서울에 있는 도축장에서만 도축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온 국민이 고기 먹는 일이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식용을 위해서 짐승을 잡고 난 다음에 지켜야 될 또 하나의 금지 규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기를 먹을 때는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먹기 위한 목적으로 짐승을 잡아야 될 경우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각성에서 잡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백성들의 입장을 10분 헤아린 상식적이고 또 자연스러운 원칙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식용으로 짐승을 잡을 경우 피를 먹지 말도록 한 이 조처는 고기를 먹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번거로운 일임이 틀림없습니다. 더욱이 레위기를 읽어보면 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조처는 여간 부담스러운 조처가 아닌 것이지요. 실제로 사무엘상 14장을 읽어보시면 블레셋을 치느라 너무 힘이 빠진 탓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과 소를 끌어다가 잡아먹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때 백성들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피를 제거하지 못하고 피째 먹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배가 고픈데 피가 다 빠지기까지 기다려서 먹는다는 것은 얼마나 번거운 일입니까? 이런 사실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식용으로 짐승을 잡을 때조차 피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규정과 이런 규칙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우선 우리는 이 규정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우선 이 짐승의 고기를 먹으라는 명령이 주어진 상황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을 읽어보시면 홍수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짐승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채소만 먹었었는데 홍수가 나고 난 다음에는 채소와 더불어서 짐승의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조처를 취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왜 고기를 먹도록 조처를 취하셨을까요? 짐승의 고기를 먹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짐승을 먹도록 하는 이 규칙을 내리신 때가 인간의 타락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이거든요. 그 전에는 짐승을 먹으라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아담의 타락 이후 그리고 인간들의 죄가 관영에서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난 다음에 짐승의 고기를 먹도록 조처를 취한 것은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해서 육식보다 사실은 채식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고기를 먹으면 인체에도 유해할 뿐만 아니라 피를 먹는 사람은 대개 보니까 야성이 발달하기 때문에 채식을 먹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자신들의 주장을 더 정당화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채식주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짐승을 먹도록 하신 것은 인간을 더 난폭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짐승을 먹으라는 논리가 성립되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된 본성을 더 날뛰도록 하기 위해서 짐승의 고기를 먹으라고 말씀하셨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짐승의 고기를 먹도록 했습니까? 창세기 9장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 9장으로 가셔서 2절 이하의 내용, 2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타나지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다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사제로 돌아서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기를 먹으라는 이 명령이 그냥 주어지지 않고 그 2절과 3절의 내용을 보시면 인간은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주권자다. 모든 피조물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서 인간이 모든 피조세계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고기를 먹으라. 그런데 고기를 먹을 때는 핏째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규정이 나오는 만큼 기본적으로 짐승의 고기를 먹으라는 이 규정이 주어지는 것은 우리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번거롭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충분한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짐승은 하나님께 우리가 잡아들여야 될 선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오늘 본문 12장 15절에도 이 사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성해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곧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와 희생을 목적으로 짐승을 잡을 때는 14절에서 밝히고 있는 바 하나님께서 택한 곳에서만 번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었지만 식용을 위해서 짐승을 잡을 경우에는 백성들이 거하는 그 성읍에서 그냥 잡을 수가 있었고 특별히 이 짐승을 잡을 때는 부정한 자도 잡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를 살펴보시면 어떤 사람이 부정하지요? 시체와 접촉된 것, 부정하고 관계된 것들은 이런 일들이 났을 때 그 사람은 부정한 자가 되어서 의식법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먹는 고기를 잡는 일에 관한 한 부정한 자도 얼마든지 잡을 수 있도록 율법에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기를 잡아먹을 때 지켜야 될 한 가지 원칙인데 그것은 피채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이 고기를 먹으라 그리고 고기를 먹을 때는 피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이 규정은 노아 홍수 이후에 주신 것으로 이 내용은 레위기 17장에도 나타나고 오늘 본문 신명기 12장에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 14장 32절 이하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고기를 그냥 먹으라고 하면 되지? 왜 번거롭게 고기를 먹을 때는 피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마련해 놓았을까요? 앞서 언급한 바대로 채식주의자들은 피를 먹는 것은 건강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성질 또한 사나워지기 위해서다. 사나워지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고 금하신 조처로 원인으로 우리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피는 생명의 신성함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무엇보다 이 생명의 신성함을 우리에게 교육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먹지 않도록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생명이 피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런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것만큼은 틀림없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단순히 생명의 신성함을 교육하기 위해서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레위기 17장으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0절 1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0절 11절을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에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그냥 쉽게 언뜻 그냥 살펴보면 피를 먹지 못하도록 하신 것은 이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 눈에는 그렇게 읽혀집니다. 실제로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해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비춰볼 때 크게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의 몸에서 이 피가 빠져나가면 생명을 잃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 TV 화면에 MBC 뉴스를 이렇게 하다가도 갑자기 무슨 병원에서 RH- 뭐 형을 구합니다. 뭐 이런 자막이 떴거든요. 그러면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그 형입니다라고 해서 수혈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바라보게 될 때 생명이 피에 있다라는 이 말씀대로 실제로 이 피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이 고귀함 이것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육신의 생명이 위급에 처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사실은 이 피라는 물질 자체가 가진 중요성 때문이거나 아니면 이 피를 먹는 일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매우 잔인한 일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레위기 17장 10절 11절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피를 먹는 것을 금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피를 인간의 생명을 속하는 수단으로 지정해 놓으셨기 때문이죠. 원칙적으로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죄를 범한 그 당사자가 죽어야 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는 범죄한 그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런데 범죄한 당사자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죄를 범했는데 여러분들이 죽어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막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처를 취했습니까? 인간 대신에 짐승의 피를 보시고 범죄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이를 가리켜 우리는 대속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짐승의 피를 인간의 생명과 동등한 값으로 여기시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이 짐승의 피를 인간의 생명과 동등한 값으로 여기기로 작정해서 하셨을까요? 여섯째 날 지음받은 존재가 누구지요? 우리 주일학생들한테 물어볼까요? 여섯째 날 무엇이 지음받았습니까? 예? 잘 몰라요? 사람이 지음받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사람만 지음받았나요? 짐승도 지음받았습니다. 여섯째 날. 그래서 언뜻 보면 동일한 날에 지음받은 사람의 죄값을 지불하는 가장 근접하고 가장 탁월한 존재가 짐승이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과연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의 피나 생명의 가치가 다른 생물보다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생명인지 사실은 다 고귀해요. 그럼 왜 동물의 피를 인간의 죄를 속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그것은 이거는 복음과 관계되며 밀접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동물의 피가 가지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피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가치 때문이 아니고 동물의 피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죄를 범할 때마다 짐승을 죽여야만 되었습니다. 이삭의 번제 사건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것에 대해서 요구를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을 받으셨습니까? 이삭을 받지 않고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했습니다. 만약에 이삭이 그냥 죽었더라면 자신이 지은 죗값을 치르는 죽음으로서의 죽음을 그냥 죽어버리고 더 이상 살 수 있는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였지요?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이룰 수 없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다른 어떤 수단이 우리의 죄에 대한 진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양을 따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수양이 준비된 그 시점 전까지는 감추어진 계시죠. 그때는 인간이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본래 범죄한 그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게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상.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경륜을 통해서 또 다른 뜻을 드러내었는데 우리가 죄를 범했는데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살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또 다른 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삭의 번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의 피가 인간의 생명과 동등한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의 말대로 황소와 염소의 피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피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 그렇게 하였습니까? 짐승의 피가 속죄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죄는 오직 피 흘림을 통해서만 한 생명이 죽는 피 흘림을 통해서만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삼천체로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죄는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반드시 한 생명이 죽어야만 이 죄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모형과 그림자 시대에 살았던 구약 백성들로 하여금 학습시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따라서 속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피라고 하는 물리적인 실체가 아니고 피를 통하여 생명을 속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신 제도입니다. 이 제도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가지고 있는 이 상징적인 가치 때문에 피를 통해서 용서받는 것이지 짐승의 피 자체가 무슨 탁월한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처럼 무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는 기독교는 아니겠지만 여호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아마 이 시대에 보면 정말 잔인한 사람이죠. 아니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애꿎은 짐승을 잡아 죽이니 이것처럼 황당한 일이 어디 있나요? 따라서 우리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통해서 구약 제사 제도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비인격적이고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본문 12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우선 29절을 보세요. 본문 29절 이하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들을 섬기는 일로 인해서 유혹을 받는 일을 염려하며 권면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방신을 혹시 섬기거나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다 축출한다고 해서 이방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만드는 이런 일이 완전히 근절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모세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혹시 다른 신을 섬기자라는 이런 미혹, 이런 유혹이 있을 수 있으니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한번 범했던 것처럼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이런 일을 조심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31절 이하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증히 의심하는 한 가지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이 정말 혐오스러운 관행이었습니다. 당시 이방 사람들은 이방신을 섬길 때 자기 자녀를 불살라 바쳤습니다. 왜 자녀를 불살라 바쳤을까요? 이방신이 가장 기뻐하는 어떤 재물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요즘에도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자녀가 아프면 얼마든지 병원에 데려가서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하시기를 기도로 고치라고 말했다라고 해서 자녀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뒀다가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때로 뉴스에 보도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경에 말하는 종교가 아닌 이 이상한 종교는 지금도 얼마든지 자녀를 그런 방식으로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것으로서 아니 사실을 말하자면 마귀로부터 나온 그런 사상으로서 하나님의 진정한 요구를 변질시키는 매우 무서운 죄라 할 수 있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도 아주 악독한 죄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인신제사를 요구하신 적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인신제사를 받으셨나요?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딱 한 번 인신제사를 받으신 적이 있지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독자 아들을 받으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신제사와 이방 사람들이 드리는 인신제사의 차이점이 뭐지요? 이방 사람들이 집행했던 인신제사는 자녀를 죽여 자기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신제사는 어떤 제사지요? 자기 아들을 죽여 우리를 살리는 제사지요. 사람이 제사로 제물로 드려지기는 했지만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람 대신에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원리를 상징적인 의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피를 물처럼 땅에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피를 먹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피를 땅에 쏟으라는 것입니다. 이 규정이 16절과 23절 두 번 걸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를 땅에 쏟아버리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땅에 버리는 것은 어떤 행위를 의미합니까? 그야말로 뭘 버리는 거지요. 그러면 실제로 피를 쓸데없으니까 버리라고 하셨는가? 그게 아닙니다. 생명은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땅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창세기 1장 읽어보세요. 땅이 그 생물을 냅니다. 따라서 피를 땅에 쏟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땅으로 돌려보내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성경에 나타나지요. 사무엘서에 나타나지요. 블레셋의 지배 아래 있었던 어느 날 다윗이 자기 고향 베들레헴이 지금 블레셋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고향 베들레헴의 우물에 그 물맛이 너무 생각이 나서 혹시 누가 저 베들레헴 우물에 물을 기다릴 사람이 있겠는가? 라고 혼잣말로 말했을 때 다윗의 용맹스러운 용사 셋이 적군을 해치고 들어가서 그 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물을 먹지 않고 땅에 쏟았습니다. 하나님께 부어드렸어요. 이런 사실을 볼 때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라는 이런 말씀을 볼 때 짐승의 고기를 잡아먹을 때 피를 먹지 말고 땅에 쏟으라하신 것은 하나님께 되돌려져야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 정도로 다루고 얼마 뒤에 설교를 마무리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죄를 속하는 수단으로서의 피에 대해서 말한다기보다는 식용으로 짐승을 잡을 때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더 분명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5장을 읽어보시면 예루살렘 공회가 회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 교회 안에 하나의 분쟁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과 교훈이 독버섯처럼 교회 안에 퍼져나간 거예요. 회심한 유대인들로서는, 회심한 기독교인들로서는 어릴 때 할례도 받았고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할례를 받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회심하지 아니했다가 회심한 이방인들에게서는 할례를 행한 일이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심각한 교회 분열 사태가 발생하게 되어져서 각 교회에 있는 지도자를 불러서 오늘날로 말하면 총회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때 내린 결정이 뭡니까? 우상 제물과 피를 멀리하고 먹지 말고 음행의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결정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목매어 죽인 것을 또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결정이 첨가되었습니다. 요즘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조국 교회 안에도 이 결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교단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성경신학대학원이라는 학교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성경신학대학원이 속한 그 교단이 순장측이라 그래요. 순수한 장로교다라는 말로 순장측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교단에서는 불과 수십 년 전까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는 이 예루살렘 교회 결정을 문자 그대로 준수했었습니다. 왜 그러면 목매어 죽인 것이라는 말이 나타나는데 왜 그들이 이런저런 것들을 먹지 않았을까요? 특별히 이것은요, 이 보신탕 있잖아요. 옛날 이 개는 목을 메어 죽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봤거든요. 다리에다가 개를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죽여요. 그래야 맛있다고. 어쨌든 이제 이런 어떤 관행들 때문에 이 순장책에 속한 사람들은 보신탕을 절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공회가 내린 이 결정에 대해서 순장 측 이 교단에 속한 사람들처럼 실제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법은 어디까지나 의식법이다. 예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는 제사법과 함께 의식법이 철폐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규정을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보신탕도 드시잖아요. 뭐 이게 뭐 어떻게 죽었는지 그거 여러분들이 다 살펴보고 먹든지 말든지 결정하지 않잖아요. 왜 그러면 예루살렘 공회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왜 지금도 신학적으로 분분하지요? 왜 입장이 이렇게 다릅니까? 그 이유는 우선 우상 제물과 그 다음에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해야 된다는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시기 전이 아니라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구속사역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 되어진 결정이기 때문에 논란이 많은 것입니다. 모든 의식법이 다 철폐된 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사건이잖아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만약에 이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것은 무효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결정이 묘하게도 예수께서 구속사건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이 결정이 내려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도 교단들마다 이런저런 입장, 이런저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음행을 멀리해야 된다는 이 예루살렘의 총의 이 결정을 지금도 구속력이 있는 결정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아니면 초대교회 당시 이 문제에 대해서 공격적인 입장을 가졌던 이 유대인들의 예민한 반응을 피하기 위한 타협책 내지 절충한 정도로 이해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음행을 금해야 된다라는 이 명령은 십계명에도 증가하고 있는 바 지금도 유효한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음행을 금해야 된다는 말씀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는 이 금지 규정은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어릴 때는요. 제사를 많이 드리잖아요. 요즘에는 그래도 제사를 좀 덜 드리죠. 저희가 어릴 때는 뭐 여기저기서 제사를 참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향냄새가 진동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벌써 냄새가 나요. 아, 저 집에 제사를 지냈구나. 그걸 알아요. 그러면 제사를 지낸 다음 그날 저녁에 이웃 사람이 음식을 가져옵니다. 어떤 음식이죠? 제사 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그 제사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우리의 신앙의 정절을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더러워지나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상 제물을 먹지 않아야 된다는 이 규정을 지금도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처럼 이해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피를 먹지 말라는 이 금지 규정은 과연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켰는가? 피를 먹지 말라는 규정도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는 금지 규정과 같이 지킨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로마서 14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주로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군데를 제가 찾아봐서 이 구절은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자, 근데 주로 먹는 문제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 피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피를 먹는 문제도 어쨌든 먹는 문제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무엇을 먹든지 하여튼 이 먹는 문제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전체를 살펴볼 때 명시적으로 피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없는 것을 볼 때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이 금지 규정이 초대교회 안에서 지켜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이 피를 먹지 않아야 된다는 이 규정을 지켰던 부류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AD 3세기에 테르툴리아누스 흔히 터툴리나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도 피를 먹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피를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사실은 피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는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구속력이 없습니다. 목매어 죽인 것 먹지 말라 혹은 피채 먹지 말라는 이런 금지 규정이 모든 신자와 모든 인류가 지켜야 될 조처로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신명기 14장 21절을 보시면 피를 완전히 뽑지 않았다라고 여겨지는 피가 완전히 뽑지 않은 채 요리되었다고 여겨지는 이 의심되는 고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지 않도록 되어 있었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내 안에 외국인들 있죠? 외국인 노동자들, 거주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파는 것은 허락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이 피를 먹지 말라는 금지 규정이 온 인류에게 확대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피를 먹지 말라는 규정이 홍수 이후에 주어지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금지 규정이 좀 더 첨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 상당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 규정, 이 결정이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따라야 됩니까?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비록 이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이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가 성취되고 난 다음에 내려진 결정이긴 하지만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든 의식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속죄 은혜를 미리 보여주었던 성전의 기능이 이미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의식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럼 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까? 그 당시 상황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 하나됨을 지키는 원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강제 규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한 곳에서만 제사를 드리도록 한 일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우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가 모였던 때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이유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겠다라고 약속하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장소적 의미나 그리고 성전이라는 건물이 더 이상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에 모든 의식법이 그리스도의 구속사건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내린 결정을 지금도 구속력이 있는 결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안에서는 우상 제물을 먹는 일이나 피를 먹는 일을 금지 규정으로 마련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밤을 지새고 그 다음에 해장국을 먹을 때 선지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대접하겠다, 잘 대접하겠다 그래서 보시탕을 대접하잖아요. 먹지 말아야 됩니까?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먹는 사람이 먹지 않는 사람을 정죄할 필요도 없고 먹지 않는 사람이 먹는 사람을 혐오스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경건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거든요. 따라서 우상제물 자체가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될 수는 분명히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오늘 본문 말씀을 선포할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승의 고기를 잡아먹을 때는 피를 함께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이 조치가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그럼 어떤 의미를 줍니까? 이게 중요하지요. 앞서도 우리가 레위 17장을 살펴봤지만 이 피채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고 말할 정도로 엄히 이 규정을 명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피가 무엇이길래 먹지 말라는 식용으로 짐승의 고기를 먹을 때 피를 먹지 말라고 규정을 마련해 놓았을까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피 자체가 무슨 생리적인 효과, 부정적이거나 긍정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그 피가 어떤 중요성이 있다고 그랬지요? 상징적인 가치가 있다고 그랬지요. 구약의 의식법에서 피는 영생을 주는 예수로서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 상징적 가치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해했지요. 그러나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당시 초대교인들이 모여서 성찬식을 행하는 것을 인육을 먹는 것으로 그렇게 실제로 오해했거든요.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 키는 6장 33절에서 확인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지요. 이 말씀은 내 살과 내 피를 마셔야 된다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기보다 영적인 의미를 담은 말씀으로 이해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만약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이것은 정말 식인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6장 36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6장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들로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했고 그 다음에 40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냐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들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방법은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하는 실체를 먹는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 제네바 교리 문답에서 배웠던 것처럼 생각의 차원에서 믿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정도만이 아니라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기는 신뢰를 가리킵니다. 주님만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이 지식 안에서 내 영혼 전체를 그리스도께 의탁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올인하는 것입니다.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구약시대에 제사법과 의식법과 같은 이 법을 마련하신 의도를 보게 됩니다. 제사법과 의식법은 그리스도의 구속사건을 보여주는 표징과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의 흐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속역사의 흐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장황하게 설명했던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속한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설득력으로 다가오질 않아요. 아니 짐승의 피가 무슨 우리 죄를 속한다는 말이냐.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하나님의 큰 구속역사 안에서 이런 논리적인 연결고리를 통해서 이 내용을 이해하지 않으면 복음에 의해서 우리는 설복당할 수 없어요. 야, 성경이 정말 이렇게 깊이 있는 내용을 역사의 현장 안에서 다 다루었구나.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때 비로소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거든요. 이런 일이 없이 그냥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 어떤 분들은 뭐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이렇게 외치는 분들도 계신데 이것은 주문이지. 이게 무슨 회개망측한 일입니까?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신학교 동기가 있습니다. 유수한 학교 영문과를 나왔고 영어 교사를 하다가 함께 신학교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하겠어요? 안 똑똑하겠어요? 똑똑하겠죠, 그죠? 아니, 그런데 어느 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기시 쫓는 이야기, 그 다음에 보혈로 덮어라, 덮어라, 뭐 이런 말을 자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뭐 보혈을 덮어라, 뭐 보혈, 주보혈, 주보혈 이렇게 입으로 뭐 외면 뭐 갑자기 무슨 신비한 사건이 나타나나요? 이런 무지, 이런 아주 샤머니즘적인 잘못된 신앙이 우리 뼛속 깊이 들어와가지고 성경이 본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고 아주 주술적인 방식으로 반복적인 외침이나 반복적인 암송을 통해서 마치 무슨 이 악한 세력들을 이렇게 쫓아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구약의 의식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규정에 얽매일 필요가 없고 예루살렘 결정을 지금도 문자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만 그만 바라보고 그만 의지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다는 하나의 명제가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깊이 있게 우리에게 제시될 수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서 이 진리에 완전히 우리가 설복당해서 내용은 전체를 복음의 진리에 내어맡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복음에 합당한 삶의 반응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없는 죄사함의 도리가 어떻게 구약시대에 전파되었는지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가르치시고 말씀하는지를 잘 살폈습니다. 복음은 역사와 괴리된 허망한 진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실현되었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났으며 그림자와 표상으로 주어진 것이요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심으로 이 모든 진리를 역사 가운데 실제로 드러내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더 이상 의식법과 구약의 제사법에 얽매여 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이제는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되 그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그리스도께 종노라는 자유로 선용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과 우리가 그분의 종된다는 이 놀라운 원리를 복음을 통해서 잘 증거하여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지식 안에서 참된 심령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유와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잘못된 거짓된 교훈과 속임수로 더 벗어나게 하시고 어긋난 복음, 변질된 복음에 위협당하거나 휘둘리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주께서 올바른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저희들을 자유케 하시며 그 자유함 가운데 주님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를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